오늘은 종려주일이긴 하지만 신명기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려주일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내용들은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여러분들하고 나눈 경험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또 예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15장은 면제년에 대해서 나눕니다. 면제년. 면제년이라는 것은 7년마다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안식년이라고도 합니다. 안식, 쉰다. 그래서 Sabbath year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년 혹은 면제년. 면제년은 영어로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뭐 The year of release 아니면 The year of canceling debt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면제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하고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하고 동일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7년이 되는 해는 땅을 쉬게 해줘야 됩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 6년 동안 열심히 땅에다가 농사를 짓고 7년째는 곡식을 거기서 재배하면 안 되는 겁니다. 포도나무를 거기에서 더 이상 재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씨를 뿌리지 않을 뿐이지 자연스럽게 나는 것은 그냥 거둘 수 있어요. 특별히 또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나 혹은 짐승들, 가축들이 먹을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또 그 다음에 8년째 이제 씨를 뿌려서 먹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보면 6년째에 씨를 뿌려서 거둬들였어요. 그해 먹어요. 그리고 7년째에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8년째는 봄에 이제 씨를 뿌리고 나면 가을에 수확을 하겠죠. 수확을 하면 그때나 이제 핵 곡식을 가지고 새로운 그 결실을 열매를 가지고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6년째, 7년째, 8년째, 3년을 버텨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내 뜻대로 하면 그 3년 동안은 내가 책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리고 또 7년이 되는 것이 여러 번 반복되면 나중에는 49년째가 되겠죠. 77에 49. 이 49년째도 마찬가지로 면제년이에요. 안식년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49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는 또 희년이에요. 이 희년은 더 큰 안식년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희년에는 땅도 남의 땅을 샀으면 이 땅도 이제는 원래 주인에게로 원래 그 지파에게로 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9년째 농사 못 짓죠. 50년째 또 쉬죠. 그러니까 51년째부터 하려니까 더 큰 문제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을 사도 최장 땅을 그 사가지고 보관할 수 있는 남의 땅을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최장 연도가 50년인 거예요. 이게 면제년, 희년의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면제년이라는 안식년이라는 것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살게끔 하셨을까? 율법이 보면 성경에서 보면 율법이 굉장히 세세하게 나와 있으면서 읽다 보면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르겠고 하나님이 그냥 자꾸 이것저것 너무 그냥 잔소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제가 일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박경현 형제한테 물어봤거든요. 경현아, 목사님이 잔소리를 더 많이 하는 것 같니? 하나님이 더 잔소리를 많이 하는 것 같니? 그랬더니 우리 경현이가 머리가 좋아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딱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뭐 율법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면제년은 또 뭐야? 이런 걸 뭐 복잡하게 해놓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을,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은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이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요게 율법의 핵심이라 그랬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의 총체, 율법을 한마디로 하면 뭐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그것은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야 이렇게 정리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율법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 많은 내용들은 그러면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이 면제년은 특별히 면제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인가? 보면 이것은 하나님은 공동체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뭐라고 써 있나요? 똑같이 써 있나요? 저 읽어 주세요. 1번. 시작. 예, 하나님은 공동체 전체가 복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 면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하나님께서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랬어요. 욕심 부려서 이웃에 있는 것을 갖고 오려고 그걸 뺏어오려고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냥 이웃에 있는 것을 탐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고 뭐냐면 네 이웃을 네가 보호해야 된다 이겁니다. 보호해야 된다. 예. 이웃을 보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면제년인 거예요. 안식년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말 그대로 빚을 탕감해 주는 겁니다. 빚을이 아니죠.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빚을. 예. 누군가 나에게 빚을 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빚을 갚으려고 노력을 계속 했는데 노력을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이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면 7년째가 되는 해는 그래 내가 탕감해 줄게 괜찮아 하고 빚을 다 없는 것으로 해줘야 되는 겁니다. 다른 나라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자기 동족, 자기 나라 사람에게는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공동체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공동체가 잘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생각하기를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잘. 우리 식구만 잘 되면 돼. 예, 다른 사람이야 망하건 말건 간에 그냥 우리만 일단 안전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오늘 이 구약성경 이 신명기 말씀 이런 데를 잘 읽다 보면 하나님이 한 공동체에게 한 나라에게 원하시는 경제 관념이 무엇인지를 많은 그 힌트를 주고 있어요. 한 나라가 한 공동체가 잘 세워지려면 어떻게 진짜로 부유하고 안전한 그러한 그 공동체가 될 수 있는지 하나님이 많은 힌트를 주고 있어요. 제가 오늘 그걸 설명하자 그러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하나님은 한 나라 한 공동체가 잘 되기 위해서 나만 잘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어리석게 하고 있는 데가 미국인 것 같아요. 미국이라 그러면 안 되죠. 트럼프 대통령인 것 같아요. 예. 그전에는 그래도 미국이 좀 이렇게 폼을 잡고 살았어요. 그리고 국제적으로 경찰 노릇을 할 줄 알았어요. 큰형님 노릇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미국이 이제는 이 트럼프 대통령, 적어도 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잘 되고 니네 나라 사정은 모르겠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 다른 나라 없이 미국이 잘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 예. 대기업이 있어요. 대기업이 있는데 대기업이 물건을 만들었어요. 물건을 만드는데 이런 유리병을 만들었다고 봅시다. 유리병을 만들었는데 이 유리병을 사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서민들이 돈이 없어서 이걸 사지 못해. 그럼 대기업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 전화기를 애플이 만들었어요. 근데 그 전화기 비싼 전화기를 살 수 있는 형편이 되는 사람들이 극소수야. 그러면 그 애플이 무슨 그 대기업이 될 수 있겠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 나라만 잘 되면 되는 줄 아는데 다른 나라 못 살고 망하면 자기 나라도 망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아까 희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 희년은요. 희년은 50년째 땅을 원지파, 원래 지파에 하나님이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해 주셨어요. 다 분배해 주셨는데 이 희년은 원래 그 지파, 그 가문의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원래 이게 나누어진 경계선을 너희들이 절대 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 넘지 말아라. 이 경계선은 절대 넘어서는 안 된다. 내가 능력이 있느냐? 내가 욕심이 있느냐? 내가 누구보다도 똑똑하냐? 그래도 그건 넘으면 안 돼. 그건 넘으면 안 돼. 아무리 욕심이 많아도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그 선을 넘어서는 절대 안 돼. 그 선을 넘는 순간 공동체는 무너지게 돼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에는 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끝없는 욕망 추구의 자본주의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가진 자는 계속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없는 사람은 계속 더 없어서 그냥 죽어라 핍절하게 그냥 살아가야 되고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원치 않으시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요. 다른 사람이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성공해야 내가 잘 되는 거예요. 5절하고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이 모든 명령을 다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많은 민족에게 돈을 꾸어 주기는 하겠지만 꾸지는 않겠고 또 당신들이 다스리기는 하겠지만 다스림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않을 것입니다. 예. 예.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성공하게 할 때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되려는 경쟁 심리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예. 특별히 이 한국 사회에서 이 성장한 사람들이 그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 사람들이 잘 되면 나도 덩달아 잘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보다 조금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보다 조금 더 잘 못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내 주변 사람들이 잘 되는데 내가 망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망할 일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잘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망할 수는 없는 거예요. 대단한 성공은 못하고 살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나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될 때?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잘 됐을 때 나는 절대 망하지 않는 거예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할 때도 우리는 섬김을 다해서 목장 생활해야 된다. 신앙 생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섬김이란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필요보다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라 그랬어요. 섬김이란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성공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 근데 이상하게 보면 교회에서도 교회들끼리 이렇게 막 서로 경쟁하면서, 예. 저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더 잘 돼야 되고, 다른 교회가 안 되면 조금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런 마음은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교회가 다 못 됐어. 교회라는 데가 없어. 근데 우리 교회만 부흥할 수 있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세상은 뭐 없어요. 잘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 많아져야 되는 거지. 그래야 우리 교회도 잘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가정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교회 가정교회들도 다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예. 우리 교회만 잘, 물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잘 돼서 좀 모델이 되고 다른 교회에 본이 되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만 다른 교회들도 앞서가는 교회들 잘 돼야 됩니다. 휴스턴 서울교회 갔을 때도 제가 그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처음 시작한 교회인데 이 교회가 잘 돼야 되겠습니다. 앞서가는데 힘들 텐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 목장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예, 서로 비교할 필요 없어요. 다른 목장들이 다 잘 되잖아요. 그럼 우리 목장도 잘 되게 돼 있어요. 예. 다른 목장들이 다 힘들잖아요? 그럼 우리 목장도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목장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잘 되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목장을 잘 세우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목장은 교회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이기 때문에 이 목장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은 안 돼요. 제가 굉장히 미워할 겁니다. 미워해요, 솔직히. 목장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은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장을 세울 때는요, 내가 억울하게 생각될 때도 있어요.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예? 목자 목녀가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다른 목장 식구들이 건강하게 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공동체입니다. 교회도 공동체입니다. 목장도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섬김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다 잘 될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면제년을 주신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10절하고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하고 11절 말씀 시작. 네. 하나님께서 원래 땅을 창조하실 때, 처음에 천지 창조를 하실 때, 그 늘 가난한 사람들이 있게끔 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이것도 이것도 타락의 한 현상이라고 결과라고 보여지는데 우리 주변에는 늘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어느 사회를 가든지 어떤 시대를 가든지 늘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변에 힘든 사람들은 늘 있다. 나도 그래요. 우리 개인도 내가 살다 보면 어떤 때는 힘들 때가 있어요. 내가 내 평생 동안 나는 힘들 때는 아무 때도 없어.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 가문은 늘 승승장구할 거야. 그런 가문도 없습니다. 지금은 내가 잘 살고 있을지만 우리 후손들 중에 누군가는 또 힘들 수도 있는 것이에요. 어쩔 수 없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면제년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재기의 기회를 주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읽어주세요. 두 번째 시작. 그거 아니잖아요. 두 번째 큰 거 두 번째요. 어디 와 있어요? 우리 저기 현이 형제님 큰 거 두 번째 큰 거 2번 하나님은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거 안 했어요? 하나님은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왔어요? 예, 시작. 예, 그 프린트, 그 PPT 그 제가 하는 대로 쭉쭉쭉 따라와야 되는데 따라오지 못하시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은 회복의 기회를 주셔요.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 한번 넘어진 사람들이 영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런 꼴을 못 보시겠다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의 재기의 기회를 막는 것을 악하다고 말씀하셔요. 악하다고. 예. 9절에 보세요. 9절. 9절 말씀. 시작. 당신들은 9절. 시작. 삼가서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마십시오. 빚을 면제하여 주는 해인 일곱째 해가 가까이 왔다고 해서 인색한 마음으로 가난한 동족을 냉대하며 아무것도 꾸어주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그가 당신들을 걸어 주님께 호소하면 당신들이 죄인이 될 것입니다. 아이고, 6년째 돈 끌어왔네 누가. 근데 내년까지 안 갚으면 그걸 그대로 그냥 탕감해줘야 돼. 그냥 면제해줘야 되네. 없던 걸로 해줘야 되네. 그럼 6년째 돈 꺼주겠어요? 안 꺼주겠어요? 사람들이. 안 꺼주는 거예요. 그건 악한 것입니다. 악한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년이 가까웠다 그래서 절대 그러지 말아라. 5년째, 6년째 때가 됐다 그래서 페널티 이자 매기지 말아라. 예. 열심히 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빌려줘라. 예. 그런데 사람들이 이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자본주의 세상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게 머리를 굴려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 앞에서 이 주판알을 튀기는 겁니다. 전자계산기를 두들겨요.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우리가 정말 알 수도 없는 오묘한 그런 진리 가운데 AI도 추측할 수 없는 이 복잡한 아주 그냥 오묘한 그런 인간 세상을 인간 공동체를 만들어주셨는데 우리가 자꾸 전자계산기 두들기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산수로 계산되지 않은 세상을 만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산수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돈을 나중에 잘 안고주는 세상, 그런 사람들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그 바울 선생님의 가멜리엘의 그 할아버지 격 되는 분이 있어요. 그분 시대 때 어떤 제도를 만들었냐면 이 안식년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면제년이 가까울수록 돈을 안 꿔주는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이 돈 꿀 방법이 없어요. 급한 돈을 꿔가지고 어디 가서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다시 일을 재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때 당시에 생겼던 제도가 뭐냐면 편법이에요. 프로스불이라는 게 생겼어요. 프로스불 이게 그리스 말인데 뭐냐면 법정 앞에서 카운슬 앞에서 이런 뜻이에요. 내가 돈을 꿔줄 테니까 대신 내 채권은 내가 법원에 갖다 맡기겠습니다. 카운슬에 맡기겠습니다. 안식년과 상관없이 이거 돈 계속 받아주면 내가 돈 꿔주겠습니다. 이게 프로스불이에요. 편법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제도를 바꿔가지고 운용을 하는 겁니다.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하셨어요. 약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자를 보호하는 사회, 재기의 기회가 있는 사회, 이런 사회가 선진국 아니겠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참 재밌는 그런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호주에는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사업하다가 무너져도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절차가 있어요. 청산 절차법이 돼. 청산 절차법. liquidation 그런 프로세스가 있는데 사업하다가 자기 개인 돈은 건들지 않고 사업에 관련된 그 돈으로서 사업이 최선을 다했는데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갚지 못했어요. 뭐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그 사업에 관련된 그 돈을 가지고 그 안에서 정리해서 나중에 다시 이 사람이 일어서는 대로 사업하다 어쩌다 힘들게 자기가 못했는데 거리로 내앉거나 두 번 다시는 이 사회생활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것이 아니라 이런 제도를 통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박우성 목자님한테 그 얘기를 들었는데, 야, 참 성경적인 그런 원리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를 늘 감시하시고 내가 뭘 잘못하시나 그래서 요놈하고 너는 한번 찍혔으니까 영원히 찍힌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라도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악 가운데 빠져서 힘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했어요. 내가 정말 부끄러운 짓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넘어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면제년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시기도 합니다. 세 번째 항목 띄워줬으면 읽어주세요. 시작! 예,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도 우리를 더 구원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 몇 절 말씀이냐면 12절. 자, 12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 동족 히브리 사람이 남자든지 여자든지 당신들에게 팔려와서 여섯 동안 당신들을 섬겼거든 일곱째에는 그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십시오. 자유를 주어서 내보낼 때 빈손으로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대로 당신들의 양떼와 타작마당에서 거둔 것과 포도주 틀에서 짜낸 것을 그에게 넉넉하게 주어서 내보내야 합니다. 당신들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한 것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거기에서 구속하여 주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이러한 것을 당신들에게 명하는 것입니다. 예. 동족이 팔려서 종살이를 한다면 면제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자유롭게 해줘야 돼요. 그냥 몸만 자유롭게 해줍니까? 아닙니다. 그동안 수고했던 것에 대해서 넉넉하게 챙겨줘서 두 번 다시 종살이 하지 않도록 다시 머슴살이 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잘 챙겨줘야 되는 것이에요. 어쩌다가 사람이 살다 보니까 그냥 살기 위해서 남의 집에 머슴을 들어가기도 하고 종살이를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다시 살지 말아라. 아, 힘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너 원래 너희 처지가 무엇이었냐? 너희 조상들의 처지가 무엇이었냐? 남의 나라에서 노예 생활하던 노예 족속 아니었냐? 이거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뭐 대단한 그런 강대국이었냐? 너희들이 뭐 대단한 그런 양반의 귀족의 나라였냐? 너희들은 쌍놈의 나라도 못 되는 노예 족속들 아니냐? 너희들 처지 잘 생각해서 너희들 동족 가운데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렇게 도와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남의 종살이 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절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그 구원의 마음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간절하게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면제년,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면제년하고 희년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해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이거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될 일이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은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억압당하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 맡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하나님께, 예수님께 맡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시니어 목장하면서 말씀드렸더니 어떤 신사분께서, 아, 목사님 그것은 내가 왜 잘못했는데 내가 내 잘못을 책임지지 않고 예수님께 맡겨야 됩니까? 그건 너무 비양심적인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와, 정말 정말 양심적인 분이죠. 갑자기 제가 비양심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나는 비양심적인 사람입니다. 비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비양심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저보다도 저를 더 구원해 주시길 원하시는 마음에서 그 사랑, 예수님을 잘 당신의 아들을 죽게끔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시길 원하셨는데 제가 그 알량한 양심 찾아가지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거를 무시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거절하는 것이에요. 그게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인데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 이렇게 모세 시절에 아름다운 율법을 주시고 그랬는데도 예수님 시절에 너무너무 많이 망가졌어요. 율법의 목적들이 망가졌어요. 이 백성들, 이 살아가는 서민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 혹은 권력을 가진 자들 또 이렇게 부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눌려가지고 너무너무 살기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살기 힘들었어요.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그 세켈 성전 화폐를 내기 위해서 돈을 내려고 해도 그 비둘기 한 마리를 살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비싸요.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마침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채 알지도 못한 채 예수님을 향하여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팜추리 가지를 가지고 흔듭니다. 호샌나, 호샌나, 호샌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구원해 주세요 외치지 않아도 예수님이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하세요. 더 크세요. 그래 맞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하나님이신 창조주이신 분이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구원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마음 가운데로 나가며 면제년을 주신 이 의미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보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빛을 탕감하는 것을 즐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마음 배우라고 면제년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마음을 배우라고. 제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 평생 저를 괴롭히는 구절이 있어요. 하기는 하는데 할 때마다 괴롭히는 구절이 있어요.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할 때마다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죄송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마음 배우라고. 나는 탕감해 주는 거 좋아한단다. 나는 용서해 주는 거 좋아한단다. 나는 일으켜 주는 거 좋아한단다. 나는 회복해 시켜 주는 거 좋아한단다. 나는 구원하는 거 좋아한단다.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터치하신 부분이 있으면 그 마음을 가지고 회개도 좋습니다. 결단도 좋습니다. 헌신도 좋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면제년을 통하여서 안식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용서하시고 탕감하여 주시고 재기하게 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토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스스로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이나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프로포즈를 사랑의 음성을 받아들이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공한 마음속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힌 것들이 다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활짝활짝 뻥뻥 열리는 하나님 그러한 환하고 깊은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불편한 것, 막혀있는 것, 어색한 것 무엇 하나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다 내어놓고 나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뻥뻥 뚫린 채로 주님의 구원을 갈망하며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돕고 병든 자를 찾아보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해 주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고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시고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면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구원을 누리며 회복의 기회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살기로 다짐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행하는 모든 생업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나의 길